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내내고 싶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결코 줄 수 없는 그 행복,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을 증거한 분이 누굴까요? 가장 확실한 사랑을 증거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껏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말씀을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두 가지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사람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거룩해 보여요? 너무 거룩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허물이 많고요. 또 세상 유혹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욕심에 끌려 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중요한 때 핸드폰이 울리기 마련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면 핸드폰이 울리겠어요. 예. 자, 어쨌든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사람이래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별합니까? 왜 선택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쓸모 있으니까. 쓸모 있으니까 구별하여 선택하여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쓸모 없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쓸모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구별해 놓지요. 그렇지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 가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택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걸어온 것 같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시고 온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자살률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지요. 이런 거는 1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제가 언젠가 한 학생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죽음을 결심한 학생이었어요. 제 석사 논문이 자살에 대한 목회적 대응이 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음을 결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만나자마자 물었지요. 두 가지를 물었어요.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니? 너는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니? 두 가지.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니? 너는 정말 사랑받아본 적 있니?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생각을 고려하지도 않아요. 단호하게 단번에 대답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의 부모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는 자기를 볼 때마다 너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마음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제가 위하여 기도해 주고 만날 때마다 함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결혼까지 해서 애들 잘 낳고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진짜 사랑해줄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기의 순간은 수없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갈 이유는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고 있었든 알지 못했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하다.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아픈 자식 그냥 못 보지요. 정말 아픈 자식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자식이 나아서 회복되고 내가 대신 먼저 갔으면 좋겠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 아깝지 않은 만큼,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 때 여러분들 생명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미 받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나타나야 될 품성들이 있는데 그 품성이 일곱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셨어요.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왜요? 실망했거든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품성들이 뭘까요? 일곱 가지 품성은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첫째는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에는 교회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비예요. 남을 친절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자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겸손이지요. 또 네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씨예요. 부드러운 마음씨.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용납이에요. 말과 행동에 너그러움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일곱 가지 품성이 교회를 아름답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런 품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온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래 참음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이 사라지고 용납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 다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여기에 하나를 더하래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일곱 가지 품성을 묶어주는 띠가 있는데 그 묶어주는 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품성이 완전해지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런 품성들을 다 갖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면 오래 참지. 아,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그냥 못 지나치니까 이 정도면 나도 그래도 잘하고 살지, 선하게 살았지, 자비를 베풀고 살았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나 완전히 갖췄다고 해도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망한 거예요. 잡으려 잡으려 달려가지만 허망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를 세워주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은요, 뭐를 잘하냐면 섬기기를 잘해요. 섬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섬겨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요, 달라요. 이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잘 대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섬기며 세워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지역교회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교회에 오셔서 어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말씀 어려우시죠? 하시기. 예. 젊은 목사가 설교도 잘하지요? 교회 오니까 뭐 교회 건물이 막 웅장하고 화려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아,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아,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하는가? 요거 보셔야 돼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못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막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또 주께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사랑이에요. 아,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아, 사랑을 정말 느끼게 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아낌없이 마음껏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분이 돼요. 꽃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꽃 들고 계신 분들 마음껏 섬김을 받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마음껏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두 가지요. 첫째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힘드셨죠. 예배 시간 내내 불편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편하기도 하지요. 예? 왜냐하면 언제 눈 감아야 되는지, 언제 눈 떠야 되는지, 언제 일어서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저희들은 알죠. 저희들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언제 눈 감아야 되는지, 언제 눈 떠야 되는지는 알아요. 개 중에 몇몇 사람은 누가 기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고는요. 그런 분들 빼고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을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눈을 뜰 때 눈을 뜰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내내 불편하셨을 거예요. 예,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 순서를 가르쳐드리고 성경과 찬송을 찾아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먼저 차례가 인사하고 교회를 안내해드리고 또 식사할 때 먼저 양보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와도 처음 교회를 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잘 살펴드리고 관심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마음껏 배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배려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겼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고 있대요.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먼저 우리를 섬기고 있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는 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뻐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아 우리 양정교회 한 가족 됐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러나 저희들 기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큰 희생을 치렀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달라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간단히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저받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워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오며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며 내놓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믿기 시작한 자를 찾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라는 말씀을 따라 관심을 갖고 살펴주며 마음껏 배려해 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린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